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천안의 신안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이건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이승모 손명례 장로님 우리 큰아들 되십니다. 우리 이건 목사님 나오셔서 성공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는데 제가 저희 섬기는 교회 사정상 못 와봤어요. 근데 이제야 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섬겨주시고 돌봐주셔서 자녀인 제가 있어도 할 수 없겠다 싶을 만큼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잘 돌봐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한 주간 저한테 수요일부터 어제 오늘까지 이렇게 단상을 다 내주셨어요. 저도 목사인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보다 설교를 더 하고 가요.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 한 번 하는데 여기서는 두 번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사 한번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고백에는 우리와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잘 살면 좋겠다라는 이것에 우리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그 책임이 지워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뿐 아니라 주변과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거룩한 소명을 다른 사람들이 품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성공의 기준이 바른 것인지 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짧은 이야기와 거기에 따른 질문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좀 답을 찾으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위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28일에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한 성당에서 요즘 한국에서 인기가 꽤 높으신 법륜 스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듣고 즉문즉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당에서 법륜 스님을 모신다는 자체가 이 종교 간의 대화라는 큰 이슈였고 또 스님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아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잘 성황리에 치루어졌는데 강연 후에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시간을 스님이 가지셨는데 그날 상담받은 분 가운데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질문 시간에 손을 들고 기회를 얻자 마이크를 들고 자신을 개척교회 목사의 사모라고 그렇게 소개한 후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는데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 지혜로운 스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상담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아는데 너무 힘들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유학생으로 선발이 됐대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데 주변에 꽤 많고 약삭빠른 사람들 때문에 장학금을 놓쳤답니다. 그래서 고생고생하면서 공부를 겨우 마치고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총장님이랑 이제 모교를 찾아갔더니 네 차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기대하고 있는데 이 한국 사회가 어디 그렇습니까? 줄 잘 서고 또 연줄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임용 자리를 뺏겼어요. 그래서 교수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작은 상가에 교회를 하나 열었는데 상가교회 사람들이 너무 오지 않아서 삶 자체가 아주 곤고하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또 가정적으로는 시어머니가 핍박을 많이 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님에게 하는 말이, 스님,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왜 성공을 못할까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법륜 스님이 이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법륜 스님을 잘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젊은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에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이 스님들에 대한 선입견 때문인지 불교 계통의 책은 잘 안 읽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 스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는, 아, 부처를 섬기는 것은 제가 따를 수가 없지만 마음의 자세만큼은 꼭 본받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법륜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그것은 어느 길을 선택했는가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했으면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하고, 세상의 길을 선택했으면 세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사모님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길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사모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양보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목회하고 계신데, 사모님의 마음의 기준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스님이 목사인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잘 아는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이란 십자가의 길이고, 자신을 내려놓는 길이고, 희생하고 고난을 선택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길,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인데, 이 사모님은 사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 뜻에 맞게 가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시선이 세상의 시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 중에 법륜 스님의 시각과 목사님 사모님의 시각 중에서 누가 더 성경적일까요? 예, 답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더하겠습니다. 저희 선배님 중에 일본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일본의 공립학교에 이제 아이가 자라서 입학을 시킬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의 공립학교에서는 신사참배를 하고 기미가요를 부른답니다. 헌법으로는 교육기관에서 신사참배하게 할 수 없는데 실제로는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학비가 높긴 해도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하고, 또 이 사립학교 자체가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거기다가 많이 아이들을 보내려고 선호하기 때문에 입학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 선배님은 다른 건 염두에 두지 않았고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션 스쿨의 개통의 그 사립학교에 입학 준비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 학교는 들어가려면 입학 시험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 문제를 풀어내는 필기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끼리 놀이방에 두어서 또래 집단하고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이 높은 아이들, 원만한 아이들을 선택해서 입학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선배님의 아이는 그 입학 시험에 합격이 되긴 했는데 저희 선배님 마음에 불편함이 남았어요. 뭐가 불편했냐 하면, 능률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시험을 더 잘 보고 그리고 사회성이 높은 사람을 뽑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곳은 교육기관인 학교 아닙니까? 그것도 초등학교예요. 그 학교가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사회성이 높은 아이를 뽑아서 더 사회성이 좋은 우등생으로 기르는 것보다는 사회성이 낮은 아이들을 뽑아서 사회성을 함양해 주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육기관이 아닌가 하는 그 의문이 가슴 한켠에 앙금처럼 남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독교 계통의 교육기관이라면, 미션스쿨이라면 더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기독교 사립학교는 사회성이 높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아이들을 더 우등생으로 기르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들을 뽑아다가, 사회성이 낮은 아이들을 뽑아다가 그 아이들이 사회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성경적일까요? 이것도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또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한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구걸하는 사람을 마주쳤어요.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사실 저도 한 적이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엄마가 또 지나가다가 그 아저씨를 또 만났어요. 그리고 이번엔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저런 아저씨들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성경적입니까? 이것도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물었다면 아마 답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냐고 물었잖아요. 그건 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 성공이냐 하는 겁니다.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성공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꿔야 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고 우리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정립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모순을 일으킵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이 자녀 교육 역시 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가치관이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지 정답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서울의 지하철 자동문을 수리하다가 사고로 죽은 20대 청년의 어머니가 그의 장례식장에서 나의 아이를 책임감 있는 아이로 기른 것을 후회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해서 세상을 참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한 건 단순히 자기의 아이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철도공사가 이 청년의 부주의로 몰아갔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공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책임 있게 길렀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부주의하다고 매도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어머니는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혹은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명확했던 답이 점점 모호해집니다. 이렇게 여러 가치가 혼란스러워져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답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 하나 있습니다. 오늘 홍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지 점점 하나의 답으로 쉽게 모아집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는 생각이 사람들 모두에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권세를 잡고 명예를 누리는 것도 모두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성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뭘 의미하죠? 돈 많이 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말로는요, 영어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한국말로는 돈 많이 번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잘 산다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을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없으면요? 못 산다 그럽니다. 삶을 제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이 한국 표현 자체가 얼마나 돈 중심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돈이 생기면 좀 더 세상의 중심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서울로 가려고 하고. 이 동네에서는 탈라하시죠? 아닌가요? 전 여기 주정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좋은 데인 줄 알았어요. 예, 아닌가 보네요. 어쨌든 우리는 점점 이사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려고 그래요. 그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딘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세상의 중심을 없앨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이 시대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 보면 고조선 시대, 단군 할아버지 시대입니다. 진짜 옛날이죠. 그 시대에 소돔의 인구가 5만 명이었습니다. 고모라의 인구가 5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도시입니다. 근데 그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대도시에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지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고 세상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셨습니다. 구약시대 세계문화의 중심은 애굽이었고 그 후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집트와 이라크를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그 나라에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변두리를 중심으로 만드실 수 있고 중심을 변두리로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가 중심인지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돈을 벌어서 중심으로 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분명하게 번듯하게 자리 잡는 것을 세상이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성경에 없다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성공이라고 하며 우리는 어떻게 성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번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집에 와서 한 주 이상을 머물고 있습니다. 저 그 집에 들어갈 때 저 들어가도 되나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 간 다음에 저희 사모와 저희 둘째 아이는 여기다 더 있다가 두고 갑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 집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집에 들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 지나치게 아둥바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느덧 내가 서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의 중심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러시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화내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화내지는 않는데 고집 센 분들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여보. 예, 최 씨예요. 예. 화내지 않아도 고집 센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거 아니에요. 온유한 건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온유해지면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이 얘기는요, 부동산 부자 트럼프지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누군가 너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겠다. 그런 인생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하란으로 이사 가서 이 우르와 하란에서 75년을 살았습니다. 우르라는 곳은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의 하류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4대 문명지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속한 이곳은 그 메소포타 문명 지역의 아래쪽에 있었고요. 하란은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르와 하란은 둘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고요.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죠? 비옥한 초생딸 지역. 예. 그 지역에 속한 아주 부유하고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꽤 부유하게 살았어요. 7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할 때예요. 노후를 즐길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가나안은 이곳과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고 완전한 시골이고 그리고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란에서의 모든 부의 터전을 버리고요. 세상의 중심지를 버리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성공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누릴 수 있는 게 없는 곳이고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곳이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갔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원주민들하고 갈등도 꽤 있었고요. 기근이 들어서 고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중심지를 주셨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심지어 이슬람교까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처음 살았던 그 땅, 자기 아내를 위해서 땅을 샀잖아요. 막벨라구를 산 그곳은 헤브론 땅이었고 나중에 거기에 예루살렘이 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고 이 예루살렘은 모든 신앙인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었고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아브라함들이 많지요. 다 이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엄청난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복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밟고 서 있는 땅을 얼마든지 세상의 중심지로 만드실 수 있는 걸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얼마든지 빛나게 해주실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그런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는 길이 빛나게 해주세요라고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의 개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개념이 다를 뿐 아니라 우리는 성공을 성취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공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가 기생, 몸 파는 여인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창녀라고 나옵니다. 어머니가 창녀였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의 지역사회가 입다를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죄인 취급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 형제들하고 잊지 못해서 돕당으로 피해갑니다. 그 이야기를 사사기 1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으로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누가요? 잡류. 한국말로 하면 잡것들.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단어지요. 예, 여러분 잡것들이 그 같이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멸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입다를 바라보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그 사람 시대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 땅에 뭐 암몬 자손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당연해질 못해요. 그때 누가 생각났냐 하면 용사였던 입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초빙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사가 돼요. 여러분 사사는 종신제입니다. 한번 사사가 되면 영원히 죽는 날까지 사사예요. 그래서 그 잡것들하고 출입했고 죄인 취급당했던 입다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리더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입니다. 입다를 보면 유명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너희는 그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에만 신경 쓰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할 때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요.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지으시고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요. 우리의 영역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관심이 있어요. 내 거. 순종하고 하나님 기다리고 믿는 건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복 주시나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영역이 틀리셨어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순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 세상이 말하는 성공, 점점 하나로 좁혀지는 성공의 기준인 돈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남보다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판가름이 난다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중학교 때로는 초등학교에 판가름이 난대요. 정말 그런가요? 대학은 그럴 수 있지요. 인생은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른이 되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에 성공의 기준을 두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 아이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아이는 진짜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는 별로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은근히 포기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아이들을 힘들게 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면 그 아이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진짜 비참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성공이나 돈이나 세상에서 앞서가는 것만 자꾸 아이들에게 기대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우리를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우리 자녀를 대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의 개념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한문으로 성공은 공을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과실을 누가 판단하지요? 우리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서로 얘기할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은 성공했어. 아무개 집사님은 고생하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성공했다고 보거나 혹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그게 진짜 판단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심사위원이 계세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과실을 분명하게 결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너 인생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았든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뭘 했든지 간에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인생 맞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 많이 버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되도록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처음 제가 이야기 세 개를 드렸는데 우리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본능으로 반응하고 이 시대의 흐름에 반응하고 느낌으로 반응하고 그거 말고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점검해보고 사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 맞다면, 내가 선택한 길이 예수님의 길이 맞다면,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생각하고 순종한다면 마침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삶이 될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도 붙들어 세워주셨던 우리 주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가셨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탈라하시 한인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이 기회에 따라 주께서 명하신 대로 열심히 말씀을 전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익한 종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감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주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하시고, 나와 내 자녀가 잘 됐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 맞는지를 고민하고 찾고 순종하는 인생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